한반도. 누구나 꿈꾸는 미래일 텐데요. 통일을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연구하고 또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통일대담 시간입니다. 지난 6일 북한이 4차 핵시험을 강행하자 국제사회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유엔 총회에서 2년 연속 김정은을 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이 북한인권 관련 공조 움직임도 활발한 양상인데요. 다만 한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와 북한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비핵화와 그리고 인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효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 박사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진행된 정상회담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진행했거든요. 양국 정상과의 회담, 간단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정상회담은 사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특히 약소국 같은 경우, 중진국 같은 경우 네. 강대국과의 직접 회담을 통해서 그 나라의 핵심적 이해관계가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네.
하지만 정상회담은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키신저 박사가 말한 대로 정상 간에 협상할 때는 도피구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정말 무언가를 돌파하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이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박근혜 대통령 회담을 한 것은 뭔가 우리의 절실한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표상과도 같습니다. 특별히 한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네.
특별히 일각에서 중국 경사론이 많아지는 가운데서도 박 대통령 개인의 의지로 밀어붙인 것인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일정한 부담을 지우기 위한 한국의 마지막 자구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러회담 같은 경우는 약간 네. 다릅니다.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북한과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이고 또 북한과 이해관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상대적으로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약간 거리가를 떨어져 있는 한국은 지속적으로 러시아를 북한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됐고 러시아의 이해관계와 한국의 이해관계를 맞춤으로써 북한의 비중을 떨어뜨리려는 그런 결과를 의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요. 또 통일 한반도를 위한 중요한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도 양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이 현재 한중과 한러의 관계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사실 이 진단의 내용은 조금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한중 한러 관계에 대한 평가와
네.
중국이나 러시아가 생각하는 것 또는 관찰자인 일본이나 미국이 한중 한러 관계를 보는 것은 또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단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기대치를 가지고 말하는 감은 있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좌표를 한번 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라는 자기 인식인 것인데
네.
결과적으로 중국과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
네.
다만 그 친밀함의 정도가 과연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그 중국의 전승절을 참석했습니다마는
네.
실제로 안보적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이 긴밀하냐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경제와 안보 문제가 분리되어 있는 다만 경제적으로는 상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네.
경제의 정치 영역이 좀 크긴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우리가 실제 기대하는 한중의 친밀도와 중국이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실제로는 많이 다르는 것이 최근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하고는 지금 의원입니다만은 한국이 주장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거하고
네.
러시아가 말하는 신동방 정책이 사실은 교차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따라서 실제로는 러시아와 한국이 서로 호혜적인 실질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습니다. 중국과는 이미 경제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고 또 의존도가 커가고 있으나
네.
경제 계획과 이 유라시아 지역의 개발 목표에 두고 볼 때는 러시아와 한국이 공통의 이견이 있다는 면에서 새롭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 6일이죠. 핵시험 도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국의 외교력이 지금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 됐고요. 이 실제로 북한 김정은 체제에 미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지금 궁금해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 4차 핵실험은 여러 가지 의미가 큰 것이었습니다. 비록 한국과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평가는 이것이 수소탄은 아니라 할지언정
네.
북한이 스스로 수소탄이라고 명확히 한 것은 단순한 부풀리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를 대내외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과소평가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네.
특히 여기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더 애매해지고 또 실적으로 이들 나라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필요가 커졌습니다만은 지금 냉정히 봐야 될 게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다라는
네.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런 방법도 없고
네.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돕기 위해서 한국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인책이 한국은 실은 없다라는 것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자조와 냉소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실존적으로 과연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실제 할 수 없다라는 것에 출발할 때
네.
가장 절박한 무엇인가가 나와지는 것이고요. 단순히 방법론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게 우리가 무엇을 제안하면은 그들이 그 이익을 보고 한국을 돕겠다. 라는 식의 발상은 정말로 이번 기회에 버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5자 회담은 의미가 있는데 또 차후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해법으로 이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인데요. 6자 회담이 북핵 문제를 풀고 한반도의 평화를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 될까요?
네,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것인데 6자 회담은 사실 북핵 문제를 풀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수단이 애초에 아니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6자 회담을 통해서 무언가 되겠다라는 자기 인식과 외부 홍보를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6자회담은 실질적으로는 시간길기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네.
문제는 그렇다면은 핵에 도달하는 완전한 핵 무장화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늦춰보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던 것이고
네.
6자회담은 거기에 관계된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시간을 끌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지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네.
따라서 실제로 지금 다시 6자회담을 모인다 한들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자회담은 정말로 절묘한 산수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 것인데
네.
왜 그러냐. 중국과 러시아가 5자회담을 반대한 것은 당연합니다. 동시에 미국이 환영한 것도 당연합니다.
네.
왜 그러냐. 이제까지 북한과의 한 20년 이상의 협상 가운데서 당사자인 북한을 빼놓고 회담하자고 한 것은 이것이 최초입니다. 사실은 허를 찌르는 제안이었던 것이고 이것이 가장 큰 의미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앞으로 과연 북한을 어떻게 할까라는 실존적인 고민을 같이 하자는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네.
이미 북한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 북한과 대화할 수 없고 설득할 수 없으니 나머지 나라들이 즉 북한의 존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다른 주변 모든 국들이 모여서 정말로 어떻게 할 것인지의 근본적인 고민을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제재일 수도 있지만
네.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의 괴리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궁극적 해결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진짜 질문을 한번 공개적으로 고민하자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과 러시아는 이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오자회담의 틀은 굉장히 획기적임에도 불구하고
네.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엔 총회가 지난해 12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국제사회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건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졌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그 앞에 질문들과 고민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네.
이 인권 외교의 시작은 사실 1979년도부터 즉 카터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결코 인권의 문제는 각 그 나라 사정이지 다른 나라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었습니다.
네.
특히 오죽했으면 그 키신저 같은 이 미국의 걸출한 국무장관도 다른 나라의 국내 문제를 미국의 외교정책의 목표로 설정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네.
이것이 기본적 외교 대정책 인식이었는데 카터가 인권의 보편성을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인권 외교란 말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는 무슨 의미냐. 사실 이겁니다. 중국과 러시아 자체가 사실 인권 국가가 아닙니다.
네.
사실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독재가 있는 실은 결코 민주적이지 않은 국가입니다. 이 인권 외교와 인권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 자유주의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칙이고 권리인 것이지
네.
국가주의를 최상으로 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인권이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면에서는 북한과 이해가 똑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인권에 대해 지지하고 다른 서방 국가가 똑같은 독립을 한다면은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솔직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래서 어떻게 핑계를 대고 있느냐.
네.
중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즉 안보리에서 다룰 이슈는 인권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국제 안보리는 오로지 국제 평화와 안보를 다뤄야 한다. 인권을 다루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피해가고 있고
네.
러시아도 사실은 상당히 비슷하게 말하고 있으나 중국보다 앞서진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러시아는
네.
유엔의 모든 기구는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러시아 입장인데 이 북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인권 상황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있으므로 유엔 인권위원회가 다뤄야지 네. 안보리가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같은 얘기거든요.
네.
예. 그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인권 문제를 공식화하는 순간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 인권만이 아니라 자기들 문제가 되어서 창성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걸 모든 서방 국가도 알지만
네.
알매도 또 제시하는 것은 일종의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북한 인권 상황이 김정은 체제 들어서 더욱 악화됐거든요. 김정은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공포 정치를 구사하고 있다는 건데요. 무엇보다 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야 되잖아요.
네.
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이 국가들이 국제사회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까요?
좀 슬픈 얘기입니다만 그런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북한의 김정은이 공포정치를 강화하는 것은 결국 체제 결속력, 즉 인권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 정권의 정당성과 자기 존립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북한의 주민들을 억압하고 폭정하는 그런 구조인 것인데
네.
그 정도가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셉니다. 그런 부분을 초록의 동색인 같은 입장인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한다는 것은 이 또한 상호 모순이긴 합니다. 다만 오히려 이것을 푸는 길은 북한의 인권 문제가 중국과 러시아의 인권 문제로까지 전이 되는 것. 전이 되어서
네.
중국과 러시아가 그것이 부담스러울 정도가 되어질 지경에는 북한에게 좀 적당히 하라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북한 주민의 인권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네.
그들에게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자국의 인권 문제로 확산되고 그것이 자국의 국내 정치에 부담이 될 때에 자기 정치를 좀 원활하기 위한 일종의 자구책으로서 북한 정권에게 적당히 하라라는 말 그대로 적당히 하라는 정도의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에게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을 건 쓴 방법은 사실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서방 국가가 인권 보편적 인권 문제 자체를 가지고 전반적인 압박을 해나갈 때 중국과 러시아가 즉 북한 인권 문제가 덜 집중될 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주목이
네.
덜어지면은 줄어들면은 상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인권 문제가 부각되지 않는 것이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더 큰 문제가 즉 주목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연결되는 러시아의 중국의 인권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비례적 관계에 있다 보니 서방으로서는 특별히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구분하지 않고
네.
북한 한 군데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전략적으로는 맞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네. 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인권 문제 개선은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보거든요. 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북한 인권 개선이 통일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선결 과제라는 사실을 좀 인식시켜주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북한 인권 개선이 통일의 지름길이라는 말이 굉장히 폭발력 있는 실은 인식입니다.
네.
양날의 칼과도 같습니다. 왜냐면은 북한 정권이 스스로 지금 자기 반성을 통해서 자기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뭔가 방법과 통치 수단을 민주적이나 자유적으로 하겠다라는 각성이 없는 상황에서의 인권은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네.
사실 중국도 공산당 독재가 있는 것이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갑자기 자유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치 방식을 바꾸겠다 하는 것 자체가 자기 기반을 붕괴시킨 일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유도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북한 정권을 100% 부인하고 교체하는 것으로 북한 남북한의 통일을 유도하겠다라는 것과 실은 같은 것이고
네.
실은 그런 상황에서 북한 인권 운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북한 인권의 문제 즉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함으로써 남북의 문제가 지역적 특수관계가 아니라 전 지구적, 전 세계적인 보편성의 문제로 접근하여서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네.
결국 통일의 지름길인 동시에 통일의 최종 목표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도 알고 있는 있고 그럼에도 반대하고 있는 것을 이제는 너희들이 중국과 러시아 너희들이 더 이상 북한 편을 들지 말고 보편적인 세계 규범으로 나와서 통일된 한국,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이익이 된다라는
네.
자기 확신이 들 때에 인권 문제를 비롯한 통일 문제가 한 발쯤 나갈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세계적 흐름과 추세에 올라타야 되는 얘기인데 그것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한두 가지 방법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흐름하에 같이 따라가야죠. 그것은 우리가 뭘 좀 구체적으로 하면 나아질 거라는 강박증은 좀 버려야 할 필요가 있고
네.
이것을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좀 더 깊은 사상의 문제 그리고 보편성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자국의 이익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2016년도 대중, 대러시아, 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중국과 러시아를 대북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 어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북한의 사체학 실험 이후에 한국 정부가 사드 도입을 언급하자마자 중국이 발끈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것은 보여준 것이 참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중국과 아무리 친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언정 그동안 대중 외교에 공을 들였다 한들 안보 문제에 관한 중국은 일말의 양보나 이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실제는 그것이 현실 정치의 적나라한 민낯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정부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유화책이나 모호한 친중 정책만으로는 결단코 중국은 한국의 대북 지렛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같이 중진국으로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에게 어떤 영향력 과 결단적 결의를 보여주는 길은 중국과 러시아만큼 그보다 더 강한 나라들과
네.
밀착돼 있다라는 그 신호밖에 없습니다. 그것의 유일한 통로는 한미동맹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한미동맹이 매우 강력하고 미국은 한국의 이익에 민감하다라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가 인지할 때 한국의 말을 중국과 러시아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한국 뒤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한국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현실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겨우 중립국 수준의 한국이 독자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환상 자체를 깨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북한 4차 핵실험은 그것을 명확히 알려주는 교훈이 되는 것이고
네.
이 마지막 교훈을 이제라도 한국 정부가 소위 정신을 차리지 않고는 모든 것이 다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본을 보시면은 일본은 한국보다 국력이 두 배 이상 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네.
미일 동맹은 한미 동맹 이상으로 견고하고 일본은 결코 다른 목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보다 강한 나라와 이해를 일치함으로써 전혀 다른 체제,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사실 일본의 적대국에게 미국을 지렛대로 쓰겠는 것인데
네.
우리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미국을 제외하고 믿기 어려운 중국과 러시아를 써서 북한에 대한 지렛대로 쓰겠다라는 발상이 사실은 비현실적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은 이번 핵시험을 교훈 삼아서 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 전략도 잘 수립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김효진 북한연구센터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